종교개혁의 신학적인 논쟁은 이신칭의의 논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신칭의를 부인하거나 이신칭의가 무언가 부족하다 주장하는 교회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이름을 가진 교회 이름을 바꾸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개혁주의의 이신칭의 주장을 완전히 부인하고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단 사설이다. 이단이 정통 교리를 가지고 이단이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신칭의를 믿는 교회들은 지옥 가는 교회들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혁주의, 특별히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 논쟁이었고 이후에 개신교 또 개혁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핵심이었는데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에 대한 논쟁과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글을 보더라도 또 칼빈의 글을 보더라도 오늘날 보면 굳이 이런 내용이 왜 들어갔을까, 길게만 한데 하는 내용이지만 당대에는 목숨을 건 교회의 명운을 건 그러한 논쟁이기도 했습니다. 이신칭의를 반대하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여러 가지 성경의 구절을 들이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지켜 행하면 인애, 이 헤세드를 인애를 베푸시는 그 조건이 율법의 온전한 수행이다. 그러나 이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사람이 못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나머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이 다 해야 구원받는다, 이것은 신인협력설로 온전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훼손하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왜 우리에게, 왜 교회에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신칭의,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개혁교회에서는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신학적 용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칼빈은 율법이 인간의 약점 세 가지를 공격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자기 판단 기준으로 모든 것을 비판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만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몇 가지 의로운 행실을 가지고 자신은 구원받을 만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의 죄인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탐욕은 알겠으나 영적인 탐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는 죄, 바로 이것이 영적인 탐욕의 죄인 것입니다. 자율적인 존재로 살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죄. 그래서 교만과 자만과 탐욕의 죄를 율법이 공격하면서 깨뜨리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천국 간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온전한 행실이 있어야 구원을 이룬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또 그 기준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가다듬듯이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피난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신학적 용도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혹은 시민적 용도입니다. 사회 질서가 아름답게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법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범적 용도입니다.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규범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용도 중에서 바로 세 번째 규범적 용도, 이것이 율법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시면서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면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불완전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의인은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불완전하냐고, 왜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냐고, 왜 바르게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보이냐고 탓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신득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의를 얻어서 완전하게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의 이 명제는 우리에게 계속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가르침인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동시에 죄인이다. 의롭다함을 얻은 동시에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죄성이 남아있는 한, 이거 이 죄인을 벗어나는 날은 바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이죠.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동안 규범으로 삼아야 할 것, 모범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칭의,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하여 주시어서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신 칭의, 이것이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은 원래 눈을 감고 귀를 곤두세우는 것이다. 칼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계속해서 가슴에 새겨야 할 구절입니다. 사람의 공로나 가치는 전혀 눈으로 보려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공로, 사람의 가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일들, 그것에 선한 일도 있고 부족한 일도 있고 정말 칭찬받아야 할 일 있고 스스로도 대견한 일 많이 있으나 결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귀로 들으려고 애쓰는 자세입니다. 율법의 약속은, 율법을 지키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은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율법 앞에서, 하나님 존전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하나님 존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에서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뜻에 비추어 우리를 성찰하고 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함께 손잡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따르고자 한다면, 즉 에스겔서 20장 11절 말씀,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규례를 주며, 준행할 때에 얻을, 준행할 때에 삶을 얻고 복을 얻을 그 율법을 준행하여야만 구원을 얻는다 믿고 따라간다면 율법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 축복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적 부패한 우리는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기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이해를 전체 이스라엘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긴 역사를 통하여 결국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북이스라엘 흩어져 버리게 된 것, 이 율법을 지키는데,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약속을 복음의 약속으로 대치하셨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영세전에 택하셨던 자들을 부르시고 용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용납하신 구원받은 성도의 그 행위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는 그 속으로 돌아가 보면 이중칭의이다.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롭다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헌신, 그 모든 노력, 모든 분투를 부족하지만 여전히 죄성에 찌들어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헌신들을, 이 섬김들을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헌신을 받으시고 천국 창고에 쌓아두시고 보상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중 칭의인 것입니다. 칭의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죄들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직 믿음으로. 이신 칭의인 것입니다. 다시 행위 구원론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들이대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오해해서 말하는 것이죠.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의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의를 행하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중으로 용납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죄인을 용납해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 용서받은 백성 성도가 행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선행, 그 부족한 헌신을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물질의 예물과 마음의 예물을 바치나 하나님께는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서 합당한 예물되게 삼아주시고 받아주시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바치는 어떠한 선행도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칭의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이 열심들은 하나님께서 선하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칭의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길은 오직 하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깊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작은 분량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소원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걸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칭의라는 교리로 요약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더 열심히 해서 완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구원, 은혜로 진행하시고 은혜로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하셨으니 이 진행도 마침도 믿음 가운데 진행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중 칭의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칭의 받은 자의 선행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부활 찬양으로 드렸습니다. 부활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 주님의 부활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이요 재림의 신앙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 새 영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용납하신 자의 행위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섬김과 구제와 선행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가 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 날마다 헌신하는 의미인 것이고 사람은 있고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그 일로 불러가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오점도 있겠지만 용서하시고 선하다, 대견하다, 용납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은 서로 비판과 책망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 성령께서 채워가시고 또 이끌어가시니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어 안고 기도해 주며 또 쓰다듬어 주며 그렇게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서로 힘을 돋우면서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주신 우리의 사회 속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중칭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신칭의로 용납받은 성도 중생하게 하시고 중생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가시는 겁니다. 칭의를 정의하자면 기독교 강요에서는 칼빈은 이렇게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칭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된 죄인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죄의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의 의같이 입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서는 것이다. 칭의의 정의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 그 완전한 의, 그 의를 내가 입고 심판대 앞에 자신 있게 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 구원의 확신이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후에 행하는 우리의 선행,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 죄성으로 인해서 묻게 되는 오점,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오점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의 의의를 보시고 성결하다, 순결하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정에 의하여 칭의에 근거해서 성도의 선행은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성도의 모든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룰 수 없기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중의 은혜, 즉 이중 칭의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두 가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 행칭의,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곧바로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신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이 아닌가요?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은, 또 이 서신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가르침은 이신 칭의를 전제로 행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론을 다룬다는 전제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게 구원의 열매를 맺어 입증하라 라는 것이죠. 바로 성화론인 것입니다. 성화의 의의를 논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 앞에 설 때에 거룩하게 흠없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한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거룩함을 보전하기 위하여서, 흠없게 서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나가는, 이를 위해 경주하는 경주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에 언제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완전히 결합될 때, 그 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 날까지, 그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덕성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성도의 덕성을 완전하다고 부를 때에 이 완전함에는 진리와 겸손 가운데서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 날까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의 선한 일을 받으십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중으로 용납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으로 그 행위에, 그 선행에 칭의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는 그 행위까지도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 3권 17장 8절에서 이렇게 잘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사함이 먼저 있은 후 그것에 따르는 선행은 그 선행 안에 있는 모든 불완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가려지고 모든 흠이나 오점이 그리스도의 순수함으로 정결해져서 신자들에 의해서 행해진 선행은 의로 여김을 받는다.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칭의받은 성도의 선행,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서 나오게 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이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받으시고 또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결국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모든 여러 가지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나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 내 공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의 토대는 이신칭의이듯이 우리의 선행의 토대도 역시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고백 없는 그 어떤 선행도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가치 있을지 몰라도 예수 십자가 믿음의 고백 없는 선행은 하나님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자신의 존재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속으로 이루신 구원, 그리고 그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우리의 모든 선행, 이것은 믿음을 구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지난 2016년도에 기사를 보니 스위스 제네바에 크리스티 경매라는 게 있답니다. 거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낙찰된 기록이 이렇게 있어 재밌게 봤습니다. 이름은 오펜하이어 블루라는 다이아인데요. 다이아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만 14.62캐럿, 그렇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성분들은? 얼마에 낙찰되었느냐 하면 조그만 다이아 하나가 685억에 낙찰됐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가끔 집에 가스불 잠그고 왔는지 생각하다가 생각이 흐트러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께서 이 다이아를 갖고 있는데 집 거실 탁자에 놔두고 왔다면 지금 예배에 온전히 집중이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상상만 해도 다이아로 눈이 가십니까?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에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좀도둑 두 명이 좀도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훔친 돈을 와서 계산해 보니까 너무나 거액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한 명은 도박으로 탕진해서 알거지가 되었고 한 명은 돈이 너무 큰데 놀라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6개월 동안 치료하느라 그 돈 다 쓰고 결국은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이 비싼 다이아몬드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사명 다했으니 이 천국으로 와라 부르실 때에 흔쾌히 떠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다이아몬드보다 아니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이 세상 보물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영원한 이 생명.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을 안고 이 땅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 순례자가 인생의 관심사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맥락의 두 가지 구절 두 번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데 두 개 다 말씀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19절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게 소중한 것 이 땅에서 모으고 누리는데 탕진하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 이 땅의 생명은 꿈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일장춘몽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의 생명은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이 땅에서의 노력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천국의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만 영원한 것입니다. 헛된 이 세상을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므로 이신 칭의로 구원받은 성도는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이 땅이 아닌 영원히 살 곳 천국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보물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옮길 것일까요? 성경은 이 보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관심과 이것을 쓰는 것을 보물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사회에게 선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겨운 헌신을 다 해왔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일이기에 그 모든 수모와 수치와 핍박과 억압 가운데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과 분노와 때로는 눈물 가운데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고 우리는 부족하기에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을 의롭다 받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그렇게 받으셔서 천국에 쌓아두시고 또 보응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이 성역에 더욱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헌신과 희생과 작은 서로의 돌봄과 이 사회를 향한 이 선행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에 행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또 여러 가지 일들 관심을 돌리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난 성금요일에 단 하루에 금식을 하고 우리는 작은 헌금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소액이지만 이것이 모여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잠시의 위로가 되는 일, 그 일에 작은 숟가락을 하나 얹을 수 있었다면 이것도 미미하게나마 하나님께 바치는, 하늘 임금님께 바치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그 일들은, 그 나누어줌은, 그 헌신은, 그 선행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시체말로 말하면 이것이 곧 천국의 보물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보물을 투자하게 되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큰 보상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교회를 위해,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 주님의 손에 저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선행을, 그리고 우리의 이 헌신을, 희생을 의로 받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보상, 원금의 몇십 배 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보상을 천국에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 그러면 마음이 그곳에 있게 된다.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을 하다 보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이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헌신이 가치를 가지려면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칭의하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헌신 선행을 칭의하시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